역사고전 강의를 본격적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역사고전 강의 제1강을 설명하고 역사고전 강의에서는 제1강 그리고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서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역사고전 강의 제1강과 옥스퍼드 세계사 서론입니다. 옥스퍼드 세계사는 사실 제1장 빙하시대에 출현한 인류 그리고 제2장이 빙하 속 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말해서 옥스퍼드 세계사의 제1부 파트 1이 제가 쓴 역사고전 강의 제1장하고 상응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역사고전 강의 제1강을 먼저 얘기하고 역사고전 강의 제1강과 옥스퍼드 세계사 서론 역사고전 강의 제1강과 옥스퍼드 세계사 서론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세계사 1장과 2장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껍기로 치면 옥스퍼드 세계사가 두껍고 역사책으로는 이만한 게 없죠. 그래서 우선 역사고전 강의 제1강을 설명하겠습니다. 역사고전 강의 제1강. 이렇게 보면 역사고전 강의에서 취할 점이 있고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취할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고전 강의 제1강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목차에 있는 부분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진화를 멈춘 인류는 도구와 관념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문명 단계로 들어선다. 이 단계의 중요한 사건인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인류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역사는 이러한 고난의 기록이자 그 기록에 대한 통찰이다. 이 목차에서 문명 단계라는 말하고 고난의 기록이자 그 기록에 대한 통찰이라는 말에 볼드체로 굵게 돼 있죠. 중요하니까 그렇다 얘기죠. 즉 제1강은 어떤 내용이냐. 원래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지금 떠오르질 않아요. 10년 전쯤 일이니까. 그런데 아마 1강의 제목을 문명의 시작과 역사의 정의 뭐 이 정도로 했을 겁니다.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역사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1강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명의 정의와 문명의 시작과 역사의 정의. 그 책에 29페이지에 여백이 있으니까, 책을 샀으니까 도서관에서 빌린 건 아니실 테고,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녹음 강의를, 음성 강의를 들으려면 책을 사야죠. 제1강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 문명 단계로 들어섰다. 문명의 시작이라고 옆에다 적어두고, 그 다음에 역사는 이러한 고난의 기록이자 그 기록에 대한 통찰이다. 아, 역사란 무엇인가? 즉 역사의 정의.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그래도 책을 한 권 이렇게 써서 내놓을 만한 사람이 써놨으니까 뭐 그냥 어디서 베껴 쓴 건 아니겠고 저는 베껴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꼭 어디서 베꼈다 이렇게 겹다운표를 꼭 답니다. 그래서 표절이 없어요. 제 책에는. 인용은 있지만 표절은 없어요. 인용은 뭐 얼마든지. 자, 그러면 문명 단계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문명이란 무엇인가? 가끔 그 꿀벌들의 뭐 장수 말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뭐 사회성을 가진 장수 말벌들은 사회성이 있다. 벌들은 사회성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벌들에게 사회성이 있어요. 그냥 군집성이라고 모여서 사는 본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군집성이라고 해야 적당하지 벌들의 사회성?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문명 단계에서 생기는 거고 도구와 관념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게 사회성입니다. 그 제1 저기 그냥 곁가지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옥스퍼드 세계사를 제1장, 제1장에 클라이브 갬블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썼는데, 클라이브 갬블이 쓴 책, 아니, 이 챕터, 클라이브 갬블. 그냥, 뭐, 어떤 아저씨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클라이브 갬블하고, 클라이브 갬블하고, 그 옥스퍼드 세계사 38페이지를 보면, 로빈 덤바라는 분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하고 클라이브 갬블하고 클라이브 갬블은 고고학자고 로빈 덤바는 진화 심리학자인데 둘이 공조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회성 두뇌 진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 이렇게 돼 있어요. 로빈 덤바 그 Think Big, Thinking Big 크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때 사용한 번역본 제목이 잘 되어 있어요. 로빈 덤바하고 클라이브 갬블의 그 공조가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단계로 들어선 집단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를 멈춘 인류는 도구와 관념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문명 단계로 들어선다. 그런데 여기서 진화를 멈췄다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진화를 멈췄다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진화를 멈춘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공진화라고 그러죠. 공통할 때 그 공자, 공진화. 즉 사회, 도구와 관념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문명 단계, 이걸 우리는 사회성의 단계라고 말하죠. 사회성의 단계에 들어선 인류가 이때부터는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기 세계와 상호작용한다 할 때 그 세계라는 것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도 포함이 되지만 인간들이 만든 세계, 즉 사회도 포함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소사이어티죠. 소시에타스. 예. 진화를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진화는 멈췄지만 공진화, 즉 공코 레볼루션 그거 네 그것은 계속해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문명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주요한 사건이 신석기 농업혁명인데 이후의 인류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이건 저자의 판단입니다. 고통스러운지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문명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를 형성하고 문명 단계로 들어선 인간만이, 인간 집단만이 가지는 거예요. 개인에겐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내 개인의 역사? 아, 있겠죠, 물론. 개인이 가족과 관계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겪은 뭐 여러 가지를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기본적으로 집단의식의 또는 집단행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자기가 겪은 일을 그대로 적는 것이니까 고난의 기록이고 그런 그 삶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그 기록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대한 반성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1강에 그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 딱 적어두는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문명 단계의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그 기록에 대한 반성적 통찰. 그게 역사죠. 이게 역사 고정 강의를 쓰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의 규정 하나 정도는 해놓고 들어가야 이게 그래도 좀 기본적인 자세를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정해놨습니다. 그 바탕이 됩니다. 문장이 세 개가 되는데 문장 세 개인데 이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핵심을 세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라. 문명 단계로 들어선다. 이 단계의 주요한 사건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선 문명 단계, 2단계 이렇게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 목차 있는 문장들이 대체로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것의 기록이자 기록에 대한 통찰이다. 이게 딱 묶으면 다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진화를 멈춘 인류는 도구와 관념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문명 단계에 들어서고, 이 단계의 중요한 사건인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의 인류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데, 역사는 이러한 고통, 고난의 기록이자 그 기록에 대한 통찰이다. 암기 과목입니다, 역사는. 자, 그러면 역사는 암기 과목인데 뭐냐. 676년 신라 삼국통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제 1강의 첫머리에 있는 이 목차를 외우는 겁니다. 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생물학적 종의 측면에서 인간은 소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한다. 이성을 기준으로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니까,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지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의 성과를 담은 책들을 보면 오로지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고 오로지 감정적인 존재도 아니다. 감성이라는 말보다 감정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죠. 자,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서로 뒤엉킨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30페이지에 보면 그 말이 있죠. 이성뿐만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 이거 중요하죠.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 신체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걸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체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해 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인간이 하는 행위죠. 따라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법적인 성인이라고 간주하고 행위에 책임을 묻게 되죠. 네. 그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인간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행위한다. 그것을 인간에 대한 그 규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뭔가를 추구하는데, 인간의 행위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동물도 물론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은 지극히 동물 한 개체, 물론 꿀벌들은 군집 생활을 하니까 그런 무의식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정말 자연적으로 그 군집 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좀 따져 묻잖아요. 예, 이렇게 따져 묻는데 이기적인 목적뿐 아니라 감성적인 만족,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가치도 추구한다.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 둬야 되겠습니다. 즉, 첫째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 뭐 영육간에 뭐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많이 안 쓰죠. 그 저기 기독교도들이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도들, 저도 기독교도인데 영육간에 그런 말 쓰면 왠지 좀 정육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써요. 예. 정신과 육체 모두에 걸쳐 이렇게 말하면 좋으련만 영육간에 이렇게 쓰면 축산업 종사자가 아니 축산업 종사자라고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업신여 이런 거니까. 네, 첫째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이 두 가지도 모두 다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 왜 그러냐?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인간하고 과거 인간하고 생각도 달랐고 신체가 반응하는 방식도 달랐겠죠. 또 문화권마다 다르고 그런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데 냄새가 이렇게 자기에게 거슬리면 못 먹잖아요. 그 향신료 이런 것이 어우 이게 막 해가지고 못 먹는 게 많은데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향신료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뭘 음식을 먹을 때도 향신료가 많은 그런 음식을 좋아해. 그 개개인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문화권마다 다른 게 있죠. 그래서 몸에서 마늘 냄새 난다고 한국 사람들 뭐 경멸하고 그런 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태도잖아요. 그게 이제 몸에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현대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정신 세계도 달랐지만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랐을 것이다.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신체적 존재이다. 그리고 이성과 신체의 반응 방식은 정신과 신체가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은 달랐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항상 목적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 이기적인 목적도 있을 테고 감성적인 만족도 있을 테고 도덕적인 가치도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좀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이죠. 일단 좀 백지 상태에서 저 사람이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그리고 저 사람이 목적,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늘 고려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앞에서 진화를 멈췄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정의해보면 환경에 적응하여 신체를 특수하게 발달시킨 것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해서 신체를 특수하게 발달시킨 것. 스티븐 제이 굴드, 풀하우스라는 책이 있죠. 스티븐 제이 굴드가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인데 4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진화가 멈췄다고 합니다. 4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에 진화가 멈췄다고? 그러면은 저기 여기 뭐 옥스퍼드 세계사에 보면은 12,000년 전까지 문화적 발산의 시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12,00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전에 4만 년 전이니까 진화가 멈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이제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의 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 이후에는 모든 행위가 학습이에요. 따라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그거는 본능이다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기 얘기했듯이 남성은 본능적으로 성욕을 참을 수 없다라든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든가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인간 존재는 다른 영장류보다도 훨씬 더 신체적으로는 진화가 안 됐어요. 인간이 긴팔 원숭이나 긴꼬리 원숭이나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보다도 훨씬 더 진화한 동물입니다. 이 신체적으로는.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신체의 진화, 신체의 발달은 4만 년 전에 멈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의 진화는 4만 년 전에 멈췄다. 그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는 4만 년 전에 신체의 발달이 멈췄는데 그 이후로도 뇌의 용량이 커지지 않았느냐? 특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커지지는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한 거냐? 도구를 만들면서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게 달라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전히 자연세계하고 1대1로 이렇게 맞대응하면서 진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도구와 관념의 도움을 받아서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진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그 일본의 군대라는 책에서 인용해서 써놓았듯이 식습관이에요. 네, 일본은 예도 막부 시대에 아주 오랫동안 육식을 금지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육식을 먹으려고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에 비하면 조선은 뭐 육식의 나라였죠. 자, 그러면 진화가 멈춘 4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이 무렵부터 문명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면 이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기술입니다. 도구와 관념. 기술 그러면 그냥 어떤 기구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기구를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매뉴얼. 그죠? 매뉴얼. 도구만이 아니라 만들고 사용하고 전달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데 이러한 도구 사용법과 제작법,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관념에 해당합니다. 그런 관념이라고 하는 거 이 꼭 알아둬야 돼요. 기술이라고 할 때 현대의 테크놀로지의 발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기술은 도구 더하기 관념이다. 도구 더하기 관념이다. 그런 것이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에 추구기는 발명되었지만 추구기와 관련된 기상학,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검 이런 것들은 학문의 영역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문명 단계에 들어섰다. 인간이 문명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바로 기술로서 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데 적용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식량, 금속, 거주지, 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다 관련되는 문명 이런 문명의 네 가지 요소에 다 관련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인간 집단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한국은 온돌이 발달했다. 그런데 온돌이 저 먼 옛날 삼국시대에도 온돌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온돌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온돌이 있었냐? 아닙니다. 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생활했어요. 입식 생활했어요.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생긴 거는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중기 이후에요. 그때부터 나무를 뗄감으로 이제 그전에도 썼지만 본격적으로 잔뜩 뗄감 해내는 것 그런 것들도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인류는 진화를 4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멈췄다. 그리고 그것이 진화가 생물학적인 진화는 멈췄지만 그게 문명 단계로 들어섰다. 그런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발달한 기술을 보유한 복합사회다. 그리고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문명을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와 관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져 있다. 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거기까지가 한 덩어리 얘기죠. 다음, 문명 단계로 들어선 다음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식량, 금속, 거주지, 에너지 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네, 식량을 얻는 방식 그리고 식량을 얻은 다음에 얻는 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식량을 얻는 방식을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제가 얘기 과로하고 유목민 했는데 요새는 유목민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것들을 좀 고쳐야 되는데 유목민이라는 말을 요새는 쓰지 않습니다. 유목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저기 옥스퍼드 세계사나 이런 데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옥스퍼드 세계사 읽으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저기 케임브리지 세계사 콘사이스도 있죠. 소아당에서 나온 거. 거기에도 봐도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 역사고정 강의 강의할 무렵에 이런 책들이 나왔더라면 읽었을 텐데 원서도 그때는 안 나왔을 때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농경민. 우리가 이제 유목민족 제국사, 그 다음에 정주 지역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는, 아, 식량을 가지고 역사 단계를 구별하는구나. 중요한 거는 유목민이라고 해서 야만이고, 농경민이라고 해서 문명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문명 단계는 4만 년에서 5만 년의 생물학적 진화가 끝난 다음에 문명 단계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유목민족도 문명인이고 그 다음에 농경민도 문명입니다. 오히려 색깔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야만인 취급하는 놈이 야만인이죠. 예, 그게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철기시대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나누기 시작하면 도시 거주 인구 비율로 따진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금속, 거주지, 에너지 요걸 가지고 문명과 야만의 기준은 아니에요. 문명 이후의 사람들의 삶을 규정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는 시계 톱니바퀴를 새로 만들었지만 미합중국에서는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면 영국이 더 문명 단계가 앞서가 있고 미합중국이 더 뒤쳐졌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가 싸고 흔했어요. 영국은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해서 석탄이 나오는 곳 근처에 방적 공장을 세웠는데 미합중국은 강의 수력을 이용해서 공장을 돌렸으니까 강가에 많았다. 즉 입지와 에너지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명 단계에 적용,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의 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업, 신석기 농업혁명에서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사실은 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고인류학자들이 유골조사를 해서 밝혀본다에 따르면 구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인들은 질병의 흔적이 별로 없고 건강상태가 좋았는데 신석기 시대의 유골을 살펴보면 그냥 비타민C 결핍증, 비타민D 결핍증, 관절염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삶과 곡물 중심에 살다 보니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부대끼면서 사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신석기 농업혁명을 본격적인 문명 단계로 이행하는 최초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세계는 신석기 농업혁명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딱 밑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신석기 농업혁명에서 한참 많이 내려온 시대잖아요. 그렇죠. 신석기 농업.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뼈대는 틀은 신석기 농업혁명에서 형성된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 따라서 신석기 농업혁명에서 만들어진 틀이 어떠하냐? 신석기 농업혁명에서 만들어진 틀이 어떠하냐? 그걸 알려면 이제 그거는 제가 역사고정 강의에서는 이제 얘기를 안 했고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책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신석기 농업혁명의 틀이 어떠하냐? 그걸 보려면 바로 이제 옥스퍼드 세계사 제2부를 봐야 되겠죠. 점토와 금속으로 거기 돼 있잖아요. 농업의 출현부터 청동기 시대 위기까지 발산하는 문화들. 그게 기원전 1만 년경부터 기원전 1000 년경까지. 거기 이제 옥스퍼드 세계사 제2부가 신석기 농업혁명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고정 강의 36페이지, 역사고정 강의 36페이지에 거기 유목민 사회를 제외한 모든 문명 세계는 신석기 농업혁명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있죠. 그 문장 옆에 옥스퍼드 세계사 제2부로 연결 이렇게 써두시면 좋겠어요. 옥스퍼드 세계사 제2부로 연결. 그러면 옥스퍼드 세계사 제2부는 이 옥스퍼드 세계사 제2부 목차를 차례를 이렇게 보면 점토와 금속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그 옆에다가 목차 그 옆에다가 역사 고정 강의 36페이지 예, 역사 고정 강의 36페이지 이렇게 참조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결고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고정 강의 36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옥스퍼드 세계사 제2부로 연결. 이렇게 공부할 때는 책에다 책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읽으니까 책 두 개를 동시에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옥스퍼드 세계사 제2부에 대해서 2부에 설명을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죠. 아 이거 역사고정 강의 36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역사고정 강의 36페이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석기 농업혁명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제가 혹시라도 말 안 하면 이 자식 봐라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고정 강의 제1장은 말씀을 드렸고 옥스퍼드 세계사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책을 자기가 어떻게 썼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론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서론의 11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도 봐도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찾으셔야 돼. 이 생명체들은 그 앞에 나온 풀, 여우, 원생동물, 바이러스 뭐 있어요. 적어도 인간만큼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넓은 분포 범위, 경탕스러운 적응성, 놀라운 내구성. 하지만 인간의 한 가지 특징은 분명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도드라질 것이다. 이런 번역을 쓰는 거 보면 진짜 부럽다니까. 이제만 열등감 준다니까요. 정말 열등감이야. 번역을 이렇게 잘해. 몽유병자들 막 이런 거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놀랍지. 지금 번역한 책의 두께를 보면 와, 참 읽기도 힘든데 이걸 번역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아, 열등감이 확 밀려 올라와. 어쨌든 도드라지. 그러니까 바로 다른 모든 종과 달리 변화무쌍한 문화를 정신없이 경험하거나 다른 어떤 생물보다도 더 많은 문화, 더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게 딱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문화를 갖고 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문명, 이 문명과 문화를 전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옆에다가 문명이라고 쓰셔도 돼요. 문명, 문명과 문화를 더 이상 구별해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문명은 뭐 기술 물질적인 것이고 문화는 관념적인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문명을 저기 기술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기술은 도구와 관념의 복합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명은 뭐다? 문명은 뭐다? 발달한 기술을 보유한 복합사회. 그랬잖아요. 발달한 기술을 보유한 복합사회인데 기술이 뭐다? 도구와 관념. 그럼 관념은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와 문명을 구별해서 쓰는 것 자체가 못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문화라는 과목 배웠는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40년 전에 통용되던 이론을 그대로 지금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인간의 특징은 문명이다 또는 문화다. 사람들은 어지러울 만큼 서로 대비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반면 다른 종들은 개체 간 차이의 폭이 비교적 좁다. 요 개체 간 차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문명의 것을 말합니다. 다른 종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강아지들이 레브라도 리트리버하고 세퍼드하고 그 다음에 포메라리온 뭐 이런 거하고 진돗개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봤자 강아지예요. 그래봤자 강아지예요. 제가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거 보면 강아지들 훈련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다르죠. 왜 다르냐? 여기 써 있잖아요. 생활 방식과 식생활, 사회 구조와 정치 체제,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 의례와 종교는 다른 어떤 문화적 동물보다 풍성하다. 그 다양성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그러면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다른 종들에 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뭐냐? 다양성이다. 방법은 그러니까 인간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밑에 다양성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인간의 한 가지 특징하고 다양성하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어놓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책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 그죠?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 가지 특징에다 동그라미 치고 다양성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두 개를 이렇게 선으로 이어두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읽은 인간의 한 가지 특징은 거기서부터 다양성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체 간 차이의 폭이 비교적 좁다. 여기에만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형광펜 치셔도 좋아. 여기에만 개체 간 차이의 폭이 비교적 좁다. 개체 간 차이의 폭이 비교적 좁다. 저는 형광펜을 중요한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강의하거나 이렇게 설명할 때 아,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말해야지 라고 할 때 형광펜을 써요. 형광펜은 시간이 지나면 좀 희미해지죠. 왜 좋으냐?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지면 나중에 읽었을 때 예전에 형광펜 쳐놓은 게 희미해져 버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형광펜을 쳐놓은 것이 그러니까 빨간 줄을 쳐놓으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빨간 게 여전히 보니까 나중에 다시 읽을 때 빨간 것만 읽기 쉽거든요. 근데 형광펜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버리니까 예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이 희미해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게 좋은 점이에요. 지금 내가 다시 읽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배우는 중이니까 개체 간 차이의 폭이 비교적 좁다. 이 부분에 이제 형광펜을 쳐두세요. 빨간 줄 치지 말고 형광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 가지 특징은 다양성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방식과 식생활, 사회구조와 정치체제,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 의례와 종교는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진돗개 교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리트리버 교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로트 타이로, 뭐 핏불 테리어 이런 거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했어? 먹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잘했어? 먹이주고. 이렇게 교육 안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걸. 언어가 달라서.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영장류의 여러 종에서 문화를 확인했고 많은 종류가 문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불안정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 책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첫째 이야기는, 자, 이 책은 이제 어떤 얘기를 쓸 거냐. 그, 이제 저, 이 책이 서론이니까, 이 책 서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12페이지에 첫째 이야기는 발산과 수렴에 대해서 얘기한다. 호모 사피엔스 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모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니까 이제 책 전체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상과 수렴 요것이 서로 감겼다 풀렸다 하면서 이런 가닥을 갖다가 14페이지면 이언 모리스는 제7장에서 성장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적극 참여한 세 가지 대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쳐두시면 좋겠죠. 15페이지에 그게 이제 먹을거리를 찾는 것 그런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책의 이 셋째 주제는 하고 17페이지에 있는데 인간과 나머지 자연의 관계 요게 이제 자연의 관계를 다룬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자세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 그 정도만 알면 되겠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넷째 주제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 즉 문화의 제약, 이것을 넷째 주제로 다룬다. 이제 저자들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인간들의 상계 이야기를 내가 주도권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동이라는 관점 이렇게 해서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서론은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서론에서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페이지 다음 주에는 역사고전 강의 2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옥스퍼드 세계사 제1장 그리고 제1장을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제1장에 대해서 다룹니다. 로빈 덤바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들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문명사회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됐는가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옥스퍼드 세계사 제1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